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자국 대사 추방에 맞서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말레이시아 대사를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환영할 수 없는 인물로 결정하고 48시간 이내 북한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결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강철 북한 대사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강철 북한 대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 조치했으며 강 대사는 6일 중국 베이징행 말레이시아 항공편으로 출국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6개국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을 3개월 금지하고 모든 난민의 입국을 4개월 동안 막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지난달 미 연방법원이 이와 유사한 행정명령 이행에 제동을 건 뒤 취해진 조치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새로운 금지 조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새 행정명령은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엄중한 임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행정명령은 앞선 행정명령과 여러 측면에서 다른 점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라크 국민들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점입니다. 또 새 행정명령은 합법적인 영주권자나 1월 27일 현재 유효한 방문 비자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백악관 보좌관들은 6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사용된 자신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슨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도청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아침 TV 방송과 인터뷰에서 샌더스 부대변인과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고문 두 사람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자신의 주장을 확고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7%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6일 재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으로 1조 400억 위안, 미화로 1520억 달러를 책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연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올해 잠정 국가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관리들은 미군 공습 지원을 받은 군사 작전으로 최근 한 달간 동부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적어도 250명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반군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군 대변인은 BOA에 난가르하르주의 코트와 데발라 지구에서 집중적으로 벌인 ISIL 소탕 작전을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 선박들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해군 선박에 550m 이내까지 접근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해군 당국자는 BOA에 이를 비전문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비난하면서 그 때문에 미군 선박이 방향을 바꿔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소형 공격함들이 미 해군 정찰 선박 앞에 다가온 후 멈춰서는 바람에 미군 선박과 다른 함정들이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매년 5세 미만 어린이 170만 명이 숨진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이는 5세 미만 어린이 4명 중 1명꼴입니다. WHO는 환경에 따른 위험 요인을 줄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HO는 이번에 해로운 환경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두 건의 연구를 통해 해결책들을 제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2017년 3월 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네 발의 발사체를 한꺼번에 쐈습니다. 미 국무부와 상하원 의원들이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한 합동훈련에 맞선 무력 시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존 미사일을 이용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맞대응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동계훈련 기간에
북한이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에 말레이시아가 북한 대사를 추방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6일 오전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6일 북한이 지난달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한 지 22일 만에 동해 일본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의 발표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 07시 36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1,000km, 비행 최고 고도는 약 260km로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은 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나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2월 장거리 미사일을 쏜 동창리 일대가 발사 장소라는 점으로 미뤄 ICBM이나 KN-08 또는 KN-14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발이 한꺼번에 발사됐고 비행거리가 천여 킬로미터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같은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북한이 과거에 없던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 미한연합 독수리 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며 북극성 2형이 아닌 새 형태의 주체적 전략 무기들이 기운차게 날아갈 것이라며 신형 미사일 발사를 내비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행위를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 실시 중인 미한연합훈련에 철저히 임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해당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조속한 배치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 성명은 또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 등 북한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지함으로써 북한이 견딜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도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미한연합훈련이 아니더라도 계속 시험발사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오전 긴급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뒤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위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회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6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VOA에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명백히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은 금지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모든 나라가 가용한 채널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 추가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과 그 조력자들에게 분명히 하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자제하며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노 대변인 대행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은 변함없이 철통같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고 계속해서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점증하는 이 같은 위협에 맞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주변국들의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했고 러시아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직접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북한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탄 미사일 발사와 최초생과 알았다나 교육이 끝났다고도 명확히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4발 중 3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낙하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번 발사는 북한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일본 해역에 탄도미사일이 낙하한 것과 관련해 어선 등이 조업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추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사실을 지적하고 안보리에서의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 활동을 하는 데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유관 발사 활동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이어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국들이 자제를 유지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역내 추가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이라면서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네 발의 발사체를 한꺼번에 쏜 것은 미한 합동훈련에 맞선 무력 시위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6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데 대해 1차적으로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사거리 1000km에 최고 고도가 260km에 그친 점으로 미뤄 신형보다는 기존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한꺼번에 4발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미한 합동훈련에 초점을 맞춘 무력 시위의 성격이 짙다는 설명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이번 발사가 어떤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기보다는 4발 정도를 쐈다는 점에서 어떤 기존 미사일을 이용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맞대응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동계훈련 기간에 훈련적 차원 그리고 일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미사일을 개량하는 차원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북한이 이딴 악재들이 터지면서 국제사회 고립이 한층 깊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면 돌파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도발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북극성 2형 발사 이후 대북 선제 타격론이나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강경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가 북한 정권일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자칫 사면 초과에 몰릴 상황을 맞아 북한이 국면 전환용으로 도발에 나섰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원하는 행동, 북한이 생각하기에 해야 되는 행동을 계속하겠다라는 신호를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이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단계에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무리 대북 강경책을 펼치더라도 북한은 여기에 대응할 준비가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임으로써 뭔가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대화 가능성 이것을 상당히 유도하려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로 깊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을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북한 머리 위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판을 흔들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좀 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껴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도발의 성격이죠.
이 밖에도 전문가들 사이엔 김정남 암살 사건 때문에 북한 내부의 분위기가 동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권력 안정화도 함께 노린 도발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연합과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다른 지역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했습니다.
This shows once again that security threats that the world is facing are serious.
북한의 이번 발사는 세계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지적입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외무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유럽연합이 지역 내 이웃은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방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안보 제공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보다 앞서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동으로 동북아시아는 물론 다른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믿을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앞으로 일본 외무상 등과 접촉해 국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도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issile launches by North Korea is a clear viola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IAEA 정기이사회 개막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동은 동북아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의 안보에도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전면적으로 준수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행한 정기이사회 개막연설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the DPRK has shown no indication that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들을 북한이 준수할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들을 전면 준수하고 IAEA와 즉각 협력하며 IAEA 사찰관들의 북한 부재 중 발생한 일 등 모든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의원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에 대해 압력을 높이는 한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의 테드 요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6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요호 위원장은 북한의 최근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국과 일본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하나도 아니고 네 대나 발사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영내 불안정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요호 위원장은 김정은 정권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완성하려는 결의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새로운 유형의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데 대해 미국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새로운 제재를 가하고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훈련으로 무력 시위를 해야 하며 조속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동맹인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맞설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며 트럼프 정부가 평양의 미치광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해 자세한 보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외교적 협상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엘 프랑켄 위원은 지난 2일 백악관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의 핵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협상 없이 제재만으로는 김씨 정권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을 억제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종합적인 접근법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과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북한과 적극적인 외교적 접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 육군이 최근 주한미군에 100여 대의 지뢰방호 장갑차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특수 장갑차는 지뢰와 급조 폭발물 대응 능력이 뛰어나서 유사시 군사 분계선을 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3일 VOA에 미 육군이 최근 지뢰 방호 장갑차를 주한미군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를 언급하지 않은 채 지난달 말에 배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뢰 방호 장갑차는 지뢰나 급조 폭발물의 파편을 극복할 수 있는 특수 차량입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도 지난 28일 미 육군이 주한미군에 100여 대의 지뢰 방호 장갑차 배치를 거의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8군 대변인인 카티나 바니스 릭스 중령은 성조지에 주한미군 내 모든 부대가 이 지뢰 방호 장갑차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니스 릭스 중령은 육군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배치를 시작했고 이 장갑차가 미군 병력 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갑차는 이미 지뢰에 대한 내구성 검증과 장갑차 운용 병력을 보호하는 능력이 개선됐기 때문에 작전에 매우 유용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미 육군은 지난 2012년 80대의 지뢰 방호 장갑차를 주한미군에 처음 배치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형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진 뒤 철수했었습니다. 미 8군 측은 그러나 이런 차량 평가는 상황과 요구에 따라 자주 재검토된다며 이번 배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작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뢰 방호 장갑차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미한 연합 독수리 훈련 직전에 배치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 특수 장갑차의 훈련 투입 여부나 자세한 용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성조지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역량을 인정받은 이 장갑차가 한반도에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지뢰 매설지인 군사 분계선에서 유사시 작전을 수행하고 북한으로 전진하는데 매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8군의 바니스 릭스 중령은 성조지에 한반도 내 전장의 역학과 군 현대화에 따른 작전 변화를 지적하면서 지뢰 방호 장갑차 배치가 미군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외교 공방이 격화되면서 두 나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자국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5일 오전 10시를 기해 말레이시아 대사를 빈 협약에 근거해 환영할 수 없는 인물로 지정했다는 사실과 함께 48시간 이내 북한을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전날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에 대한 추방 조치를 내린 데 대한 맞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4일 아니파 아만 장관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강철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철 대사는 6일 베이징행 항공편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대사 추방 조치에 북한이 동일한 방식으로 강경 대응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살해 사건으로 촉발된 두 나라의 외교 갈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예고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두 나라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날 나집 압둘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기자들에게 강철 대사에 대한 추방 조치를 설명하면서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작 총리는 김정남 씨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에 대한 강철 대사의 발언이 외교적으로 무례해 그를 기피 인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작 총리는 강철 대사가 사과했어야 했다면서 사과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6일부터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도 파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평양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최종 예선 축구 대회에 자국 대표팀의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하미딘 모하마드 알리 말레이시아 축구협회장은 이날 강철 대사 추방이 결정된 시기에 말레이시아인의 북한 방문은 안전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하미딘 회장은 아시아 축구연맹이 경기 일정을 연기하거나 중립지역에서 경기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철 대사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이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결탁해 정치화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22일에도 성명을 통해 말레이시아가 북한을 존중해야 한다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강철 대사의 발언에 라집 총리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고위 당국자들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아마드 자히드 하미디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내각에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맹독성 독극물인 VX에 의해 암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VX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유엔이 금지한 VX가 암살에 사용된 데 대한 파장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씨 사망의 원인이 독극물 VX에 의한 암살이라고 밝혔습니다.
In fact, we actually suspected from the very outset that it is a form of
사타시반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김정남 씨의 사망 원인은 독극물 중독에 따른 심각한 마비라고 말했습니다. 김정남 씨가 VX로 암살된 것이 알려지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VX는 살상력이 워낙 강해 국제사회가 전쟁에서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맹독성 화학물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무부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은 화학무기 금지협정에 대한 끔찍한 위반이라며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deeply concerned by any use of chemicals in attacks, which is egregious.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VX 암살 사건 보도 직후 미국 민간 전문가들과의 비공식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던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3월 1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 대화에는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을 포함해 북한 정부 당국자 6명이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24일 오전까지만 해도 북한 대표단에 대해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공공장소에서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하는 것은 테러 행위라고 말해 국무부의 이번 결정이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미의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테드 요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남 암살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할 새로운 근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When you have other countries involved in this saying the same thing, it gives more weight that it did come.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도 지난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김정남 씨 암살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Namely, this impulsive, unpredictable, trigger-happy.
김정남 씨 암살은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데다 잔인한 북한 정권이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에게도 화학무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지적입니다. VX를 이용한 김정남 씨 암살과 관련해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은 이 물질의 말레이시아 반입 경로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교 행랑을 통한 반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세관 검사를 받지 않는 외교 행랑을 사용해 본국으로부터 각종 물품을 주고받는데 북한의 용의자들이 이를 이용해 VX 배합물을 들여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북한 대사관 소속 형광성을 용의선상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가능성을 조사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이 김정남 씨 암살의 배후라는 의혹과 VX를 비롯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네바 군축회의에 참석한 북한의 제네바 대표부 주용철 참사관은 북한이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보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은 북한이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해 현재 25개 종류의 화학무기 2천에서 5천 톤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VX는 1950년대 영국이 만든 화학무기로 유엔은 1993년 화학무기 금지 협정을 마련해 VX의 생산과 비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생활 대부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담긴 북한 상황을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3일 발표한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김 씨 일가가 60년 이상 통치한 독재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 등 많은 측면에서 주민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먼저 북한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범과 정부의 반대자, 복성된 탈북자들, 정부관리 등을 처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7월 김용진 교육부 총리를 공개 처형했고 같은 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황민 전 농업상과 교육부 관리인 이용진을 대공포로 처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시설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을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곳에서 경비원들에 의한 육체적 학대가 조직적으로 자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지난해 8월 가족과 함께 한국에 망명했고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북한의 엘리트들과 해외 노동자들의 탈북이 증가한 가운데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를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와 대북 제재 강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5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추산되는 노동자들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6시간, 때로는 20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평균 임금은 월 300달러에서 1000달러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금의 70%에서 90%를 북한 당국에 의해 착취당하고 실제로는 한 달에 100달러밖에 받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이곳의 여건은 강제노동 등 가혹하고 때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초사법적 처형과 실종, 자의적 구금과 정치범 체포,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사법부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으로 넘어간 여성 탈북자와 노동자들이 인신매매 희생된다는 보고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77년부터 매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서울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또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입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북한 인권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원래 인권운동하는 그룹들은 압박을 하고 비판을 해야지 그 나라가 그래도 눈치를
고려대학교 인권센터와 통일부가 공동으로 북한 인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서창무 고려대학교 인권센터장입니다.
고대 인권센터하고 통일부하고 북한 인권법 제정 1주년을 맞이해서 이 북한 인권법을 1년 동안 어떻게 되어왔는지 반성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그 정책이 돼야 효과적인 그 북한 인권 증진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그 토론회를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좋은 토론의 기회였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이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는데요. 1부에선 서창록 고려대학교 인권센터장의 사회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민간과 국가기관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협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인권법에도 가장 여야가 다퉜던 부분이 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갈 것인가가 인권재단이 이제 만약에 출범해서 공식적인 인프라가 갖춰지면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김수함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였습니다. 김수함 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선 북한 주민의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의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이 제고되기 위해선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 핵심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시청과 라디오 청취 그리고 외부 영상물을 시청을 하고 있고 국경 지역에서의 중국 휴대전화 사용이나 북중 접경 지역 밀수 과정에서의 정보 등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대북 라디오 방송과 관련해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론자로 참여한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한기홍 대표는 정부와 사회단체가 서로 협업해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기홍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대표입니다.
NGO하고 그 정부가 어떻게 이제 선의의 협력 관계를 가질 것인가. 특히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NGO가 정부에 대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비판하면 비판해야겠지만은 같이 또 협력해서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 취지를 말씀했습니다.
2부 순서 발제자로 참여한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대표는 북한 주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을 높이고 또 통일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제작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북한 주민이 침해받고 있는 권리 가운데 하나가 알 권리입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증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죠.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 노력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단 북한 주민이 많이 들어야 되니까요. 북한 주민이 좋은 음질로 라디오도 듣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인터넷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어떻게 외부 사회가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는 미래 북한학 전문가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관심 있게 내용을 지켜봤습니다.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김수현입니다. 북한 인권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우리는 참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그냥 관심과 그런 것만으로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 재학 중인
형기라고 합니다. 북한 인권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사람들 인권을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이라는 게 단순히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차원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면 인권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 1년,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과 이 토론회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하루빨리 북한 인권법이 없어도 되는 시대가 다가오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세월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특별검사팀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 미화로 3,7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등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신 이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입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와 최 씨의 딸이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 원, 미화 1,800만 달러와 미르 재단 등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1,900만 달러를 모두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을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각종 사건과 각종 고소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나 수백 명의 학생 희생자를 낸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다만 이른바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이 확인된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체계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정치특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결정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결과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허위 주장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 측에 지시했다는 내용을 비롯한 특검의 수사 발표 전체를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치과기공사로 일하고 있는 김휘재라고 합니다. 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나도 한국 가면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쪽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일을 하다가 아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꿈이 있고 정말 간절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감히 이 라디오를 듣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꿈이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그리고 일요일 밤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7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는 1.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기온 영상 1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4도. 황해도 해주 맑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1도. 함경남도 함흥 맑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5도. 함경북도 청진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4도. 강원도 원산 맑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3도. 양강도 해산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영하 5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2017년 3월 7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6일 오전 동해 일본령 일본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36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1000km, 최고 고도는 약 260km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나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거의 일제히 발사했다며 이 중 3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도발은 금지된 대량 살상무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결의를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6개국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을 3개월 금지하고 모든 난민의 입국을 4개월 동안 막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지난달 미 연방법원이 이와 유사한 행정명령의 이행에 제동을 건 뒤 취해진 조치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새로운 금지 조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새 행정명령은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엄중한 임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백악관 보좌관들은 6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사용된 자신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세라워 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도청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아침 TV 방송과 인터뷰에서 샌더스 부대변인과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고문 두 사람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자신의 주장을 확고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승리 직전 트럼프 타워에서 자신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것을 방금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은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장더장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상무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다른 당국자들이 중국의 우호적인 후보가 더 인기가 많은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이번 선거에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친중국파가 대거 포진한 1200명의 선거인단을 통해 행정장관을 선출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선거인단이 중국 정부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언론에 폭로하면서 선거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미군 공습 지원을 받은 군사작전으로 최근 한 달간 동부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적어도 250명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반군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군 대변인은 BOA에 난가르하르의 코트와 대발라 지구에서 집중적으로 벌인 ISIL 소탕 작전을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 선박들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해군 선박에 550m 이내까지 접근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해군 당국자는 BOA에 이를 비전문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비난하면서 이 때문에 미군 선박이 방향을 바꿔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매년 5세 미만 어린이 170만 명이 숨진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이는 5세 미만 어린이 4명 중 1명꼴입니다. WHO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어린이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